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난 네네. 시간에는 북한의 국경과 가까운 중국의 단둔과 연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 주실 건가요?
네, 중국이 워낙 큰 나라라 길었어요. 몇 달간 했는데
네, 맞아요.
오늘부터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그 첫 나라는 독일입니다.
네.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한 8천만 정도 되니까요. 유럽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이.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민자 인구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이민자가 많이 사는 나라고요. 유럽에서 최강대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 4위, 그 다음에 수입과 수출 규모는 세계 두 번째, 군사비도 만만치 않아요. 군사비도 세계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어 표기로는 도이칠란트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영어로는 저머니 이렇게 네. 표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하면 한반도와 같은 분단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네.
이 독일은 언제 분단이 된 건가요?
네, 우리하고 비슷한 역사 분단이죠. 그래서 이제 첫 나라로 지금 독일을 소개하는 건데요. 같습니다. 한반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분단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사실 독일 국민들도 물론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영토도 많이 잃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인 같은 경우 옛날 그 영토 이제 다른 나라에 막 빼앗기는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한 1,5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이죠. 독일 여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강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여러 도시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제 남은 영토와 베를린, 이 독일을 연합국에 이제 패배했잖아요, 독일이.
네.
그래서 그 연합국에 있는 나라들이 독일을 이제 점령하러 옵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랬죠? 원래 여기가 일본 영토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를 해서 일본을 이제 몰아내고 점령하는 기간을 한 3년 정도 갖게 되는데 독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소련, 미국 이렇게 두 개 나라가 와서 점령했잖아요. 독일은 네 개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도 와서 점령하고
네.
영국도 와서 점령하고 미국도 와서 점령하고 소련도 와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네 개로 쪼가진 거예요.
네.
다만 49년 5월 이제 그 이른바 점령 기간이 좀 끝나고 이제 민간 정부에 이양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가 점령했던 지역은 한 나라로 그냥 통합됩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여기가 통합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쪽은 독일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베를린도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생각하면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동독은 사실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 뭐 군사연대라고 봐야죠. 군사동맹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군사 이런 것도 다 소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독에서는 우리는 사회주의다.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로 제도도 실시를 하고 배급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서독이 언제 우리를 침공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선전을 계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우월한 나라다. 이렇게 했지만 동독 시민의 거의 절대 다수는 서방의 정치적 자유, 경제 번영 이런 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많이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걸 동독에서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것이 1961년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북한에서 중국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런 그러네요. 탈북 사태.
탈출을 막으려고 이런, 세웠던 그쵸. 장벽인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장벽을. 그렇죠. 북한도 아마 그냥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장벽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도 강이니까 네. 강을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관계는 어땠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도 이 남북처럼 적극적인 체제 대결은 당연히 펼쳤어요. 서독도 이 분단 초기에는 동독을 고립시켜야지 이렇게 하고 외교 정책도 펼쳤습니다.
네.
근데 서독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뤘고 동독도 사회주의 나라 가운데서는 경제 선진국에 속했어요. 그 당시 동유럽에서 아마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동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970년 초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아, 이 동부에 있는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좀 관계를 개선해야지 해서 외교 노선을 약간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동방정책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 유지 정책으로 살짝 바꿔요. 그러면서 동서독 관계도 비교적 개선이 많이 됩니다. 당시 동서독 사이에서는 서로 방송을 그냥 볼 수 있었어요.
네.
서로 동독의 방송을 서독이 보고 서독의 방송을 동독이 볼 수 있었고요. 친척, 가족, 왕래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자주 저희 남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왕래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네. 듣고 정말 놀랬었거든요.
아,
네. 우리의 분단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다르죠.
네. 네. 분단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그냥 대놓고 볼 수 있었다는
그럼요.
게
네네.
이거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서독은 네. 당연히 동독에 대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고 말을 했지만 동독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체제가 우월해. 이렇게 서로 개방해서 서로 방송을 주고받으면 서독 주민이 동독에 대해서 동경할 거야. 이런 확신이 진짜 있었던 거죠.
그땐 정말... 그 관료들 자체가 무지했던 거네요.
무지한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실제로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독 경제는 발전하지만 동독은 네. 더 퇴보하거나 아니면 정치하거나 자유도 서독은 자유로운데 동독은 덜 자유롭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방송 시작할 당시는
그렇죠.
관료들도 몰랐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바뀌어요. 그 관성, 관행이라는 게 안 바뀌면서
네.
서로 방송도 또 왕래도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남북하고는 큰 차이예요.
그럼 지금 북한이 막고 있는 건 아니까 막는 거네요, 북한은?
그렇게 볼 수
아주
없겠죠.
아주 잘하니까.
물론 논리는 있죠. 이거 네. 자본주의 나쁜 잡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망친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들만의 논리인 거지 아무한테도 납득되기 어려운 논리 아닙니까?
네.
그 동서독은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되는데
네네.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시기가 중요한데요. 1989년입니다.
네.
북한으로 하면 1989년에 뭐가 있었죠?
89년에 네. 그 청년학생
그렇죠.
축전이
그렇죠. 세계 청년학생
있었죠?
축전이 있던 네. 그때죠. 근데 그때가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이 이제 막 약화되기 시작하고 막 혼란이 오고 심지어는 소련 같은 경우 사회주의 종주국인데도
네.
고르바초프가 나와가지고 막 개혁해야 된다 막 이런 때예요.
그쵸.
동독도 그 변화의 물결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분단이 딱 44년 되던 그 해에 결국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변화의 물결에 재미있는 것은 동독하고 국경을 맞대고 그 밑에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국경을 개방해버립니다. 특히 헝가리가 1989년 5월에 국경을 개방해요. 왜 개방했느냐? 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고르바초프가
네.
올라서는데 고르바초프가 우리는 개혁 개방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동유럽들도 이제 서로 개방하고 개혁하자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네.
그래서 헝가리가 그렇지 않아도 헝가리 국민들은 좀 변하고 싶었어요. 옳았구나 잘됐다 소련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먼저 해야지 헝가리가 먼저 움직였는데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철조망을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자유롭게 왕래하자. 근데 이게 왜 동독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동독은 오스트리아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헝가리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자유롭게 못 넘어가요. 거의 중립국에 약간 서방 조금 가까웠고
네, 네.
헝가리는 같은 사회주의잖아요.
네.
헝가리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헝가리까지 간 다음에는 다시
거기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서방으로 탈출하고 싶어했던 동독 시민들이 헝가리로
네.
여행을 가는 척하면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막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동독인들이 이 당시에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동유럽 국가들로 막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막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있는 소독 대사관들의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망명 물결이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베를린, 특히 동베를린에 있는 소독 사무실 여기까지 심지어는 주민들이 망명 신청서를 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만 해도 베를린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동베를린은 동독 땅인데 거기에 소독 사무소가 있나 봐요.
네.
거기다가 막 망명 신청서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버립니다. 결국 9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야 동독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뻔히 알게 됐어요. 근데 헝가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뭐 동독 국민들도 오스트리아로의 국경선 자유로이 통과해도 그냥 좋아. 이제 대놓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대놓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의
처음에는 조용히 몰래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헝가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래 동독 국민들 알아서 탈출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0월 말까지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한 달이 좀 넘게 되니까 2만 5천 명의 동독인들이 사회주의 조국 동독을 버리고 서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헝가리 통해서 오스트리아 통해서 서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사실상 분단 장벽을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과정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네. 번 이 부분을 듣지만 들을 때마다 좀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네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우리 미래도 독일의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북한도 아마 조금만 중국과의 그 관계를 느슨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진짜 만약에 그 헝가리처럼 헝가리가 동독의 국민들이 넘어오는 걸 좀 그대로 다 받아주고 네네. 또 오스트리아에 넘어가는 것도 눈 감아주고 이런 네.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실행된 부분이 있었을 때 중국이 과연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다 받아줄 수
중국은
있을까?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안 받아주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눈 감아줄 수라도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한 네. 20년간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들이 지금 3만 명을 넘긴 넘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3만 명이 아니라 30만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중국에 들어갔다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고요.
그렇게만 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네. 동독 전체가 이 시기에 거의 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던 그런 시기였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이 이제 결국 동독 내부에도 불을 당기고 맙니다. 드디어 동독 내부에서 뭐가 터졌냐. 반정부 투쟁이 시작됩니다. 89년 그때부터. 그래서 9월 4일부터 89년 9월 4일부터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이 동독의 한 도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0월 6일 7일 이때도 이제 같은 그 월요 시위가 벌어지던 때인데 이 동독 수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이 기념행사에까지 와서 버젓이 동독 주민들이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 개혁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있는데 이 기념식에 고르바초프가 참석을 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예. 뭐라고 했냐면 동독 정권에게 유연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를 오히려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개혁론자였으니까.
개혁론자인데 예. 동독에까지 와서 버젓이 동독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고르바초프를
비난했겠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네. 그 당시 사회주의 통일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통일당에게 오히려 충고를 한 거예요. 인민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라는 시기였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민들은 당연히 더 의기양양했고 월요 시위에 모인 군중이 10월 9일 날에는 7만 명이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고요. 16일 날 12만 명이 역시 대규모 시위를 하고요. 17일 날에는 결국 이것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이 돼요. 그리고 당시 호네커 최고 지도자를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 중앙위원회가 결국 그걸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네커에 대한 사임 압박이 높아지자 결국 호네커가 18일 날 이 논의를 시작한 지 딱 이틀 만에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 당 중앙위원회가 후임으로 독일자유청년이라고 하는 조직의 지도자 크렌츠를 지명하게 되는데 이건 또 인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23일 날 막 30만이 모여요. 그러니까 호네커를 사임시켰는데 크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다 이거죠. 뭐 이렇게 주민들 반대하는데 그때 30만이 모입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30만이 모여서 최고 지도자 내려가라고 아, 시위를 이미, 하면 정말
이때 이미
난리가
민주주의였어요.
됐겠죠.
이미 사회주의는 아니었어요.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새로운 크렌치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적당히 몇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게는 야, 우리 긴밀하게 협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스크바에 가서는 우리 독일 통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이걸 듣고 11월 4일 날, 11월 1일 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11월 4일 날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유선거 보장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해서 우리 힘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표현의 자유 달라. 그리고 특히 여행의 자유 달라. 그리고 집회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 전국으로 이 불길이 번지면서 네. 결국 동독 정부도 인민들의 투쟁에 떠밀려서 억지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네. 뭐 어떻게 더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네. 너무 많은 국민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렇죠. 사진으로 보니까 막 베를린 장벽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 밀고 깨고 네, 막 네, 네. 뭐 그런 장면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들은 시간이 좀 오늘 많지 않아서요.
네.
그런 장면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장벽이 결국 무너져버렸는지 네. 또 어떻게 다 통일이 됐지?
네.
장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꼭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은 어떻게 됐지? 이런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남북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한테는 독일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막 남의 나라 얘기인데 꼭 내 얘기처럼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요소의 노래입니다. 내가 말했잖아.